광고시간입니다.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만들어내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그거 다 아시죠? 죽은 데서 산다. 목숨 끊어진 데서 부활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론으로 얻는, 결론 그 덩어리채 그냥 얻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산다. 무덤 가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무덤을 열어 제치고 부활 성천 휴거하여서 영생토록 한다. 우리가 신약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약 성도 입장에서의 구해한 것은 죽은 데서 산다는 것은 그거는 다니엘이나 나중에 후기에 그 역사 구약 역사 끝머리에 그런 게 나오고 앞쪽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학대로부터 구해야 한다. 족구에 그런 방정식이 나와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난데없이 학대를 당합니다. 학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 때는 누가 죽었느냐가 주체자가 부각되지 않아요. 모릅니다. 아이고 살다가 죽었지 이래 되는 거예요. 교통사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 우리 뭐 어떤 누구누구가 교통사로 돌아가셨다. 아이고 팔자 소관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고 같은 교통사로 도로 이웃집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악한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밤에 차 몰고 와서 그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교통사고 당했다. 이거 하는 가해자가 뚜렷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의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근원적인 적이 누구냐, 인간을 하여금 학대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악한 세력자가 누구냐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학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아, 그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런데 그 학대하는 사람 부류에 우리가 의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포함됐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학대할 때는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는 느끼지만 내가 남을 학대할 때 할 때는 자기가 나쁜 짓 한다는 의식을 전혀 못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3 시절에 모의고사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학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험을 치는데 우리 반에 컨닝의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컨닝의 재주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컨닝한다고 나를 학대했다고 그 사람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컨닝도 하나의 기술이니까 들키지 않고 컨닝하는 기술이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예상외로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높아 버리면 컨닝하지 않은 나는 그래서 순위가 밀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컨닝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보다 좀 수완이 적었다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은 컨닝할 때 위험 부담을 능가해서 숙달되게 하는데 저는 그 숙달된 그, 그런 기술이 없어서 작게 하다 보니까 그, 그 컨닝의 효력이 빈비지 않았습니다. 별 컨닝해도 별 소득을 얻었어요. 근데 그땐 컨닝 전부가 돼가지고 점수에 영향을 줄도 크게 했습니다. 그 컨닝 선수, 컨닝 선수는 본의 아니게 남에게 학대를 준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 있는데 군에 갔다 오지 않는 여자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고 군에 갔다 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준 남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 그게 바로 학대가 되는 겁니다. 교대 학생들 모입하는데 초등학교 남자 선생님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정책상 점수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더 나은 여학생을 탈락시키고 거기 자리에 점수가 낮은 남학생을 집어넣을 때 여자들은 그 순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과 학대를 느끼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나라가 나라답게 되려면 반드시 이거는 소수 그룹이 학대를 받아야 이것이 제대로 질서 잡히고 나라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피라미드를 만들던 그 애굽 바로의 왕조라 그 바로 왕조라 하는데 그 뭐 애굽의 왕들 전부 다 이름을 그냥 근성으로 바로라 다 붙입니다. 그 바로가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여러 명 돼요. 어쨌든 그 바로 왕의 입장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 없이 뭔가 힘든 노동을 대체할 인물들을 이방 민족에서 그걸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걸려든 것이 재수없게 걸려든 것이 뭐냐 히브리인들이었고 그들의 노예와 그리고 넘치는 노동을 인하여 애굽 나라는 더욱더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야 될 위치에 있는 요새는 대통령 최고의 행정기관인 바로 왕 입장에서 자기한테 소수 학대받는다고 우기는 그 히브리인들의 신 이름이 여호와 그 여호와가 자기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 간데 내가 그들을 보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삼성전자 회장님이 자기 회사에 다니는 신앙인이 교회 수련회 참석한다고 요청할 때 그 삼성 회장 사장에서 안 된다 했습니다. 사장님 보내주세요. 예수가 누군데 누구 간데 내가 네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가 그처럼 보내주면 이번에 여호와적인 보내도록 하지 통일교 보내도록 하지 다 보고 일할 사람 누가 있는데 그럼 수출은 어떻게 다 수출에 대한 그 선적 일자는 누가 맞추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학대한다는 것이 이것이 개인적으로 서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상태에 돌입하면요. 저쪽에서는 자기가 내 때문에 학대당한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의식도 못한 채 그냥 작은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 여파가 밀려 저쪽에서는 큰 학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뭐냐 하면 버터플라이 임팩트 얼마 영향을 썼지요. 이게 나비 효과라 하는 거예요. 나비 효과. 북기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니까 뉴욕에서 태풍 온다는 이야기. 얼마나 우리 이 구조가 서로 무관한 구조가 아니라 매트리스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아파트 아줌마들이 다음에서 아파트 올려버리면 상관없는 성남에 있는 흐름한 아파트 그 전세값이 올라가가지고 끄트머리에서 5천만원 맞춰가지고 전세 하던 사람이 갑자기 5천만원에서 하루아침에 5,500만원 올려가지고 전세 못 얻고 쫓겨난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강남에 있는 엉뚱한 아파트의 단합행위가 그것이 계속 밀려서 근데 경기도 총구석이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구조적 문제지 개인적으로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강남에 사는 그 친척이 성남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감정 없어도 구조 자체가 이쪽의 역량을 저쪽에서 억울하게 그냥 집도 못 얻고 쫓겨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있는 자본주의 구조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성질이 더러워서 아주 못된 심정을 가져서 아니 사람 못 살게 구는 게 취미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학대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석이 엄마 아빠가 우석이가 골랐습니까? 아닙니다. 우석이는 그냥 아빠 엄마 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그냥 던져진 존재라 해요. 이걸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그 과정 환경 속에 그냥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막 우석이가 다른 가정에 대해서는 상관별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브라함을 한풀이 간 것보다도 아예 이 세계 자체가 희망이 없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구조조정을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로 고칠 수 있는 문제다. 이거 그렇다고 내가 에라 더럽다 하고 어디 도망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미국 가면 미국 나름대로 구조가 따로 있고 도미니코 공화국에 가면 거기가 또 그 구조도 또 따로 있어요. 예, 최근에 도미니코 공화국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서 형님이 그저 평화봉사단으로서 연세가 60이 넘었는데 60이 넘은 거 맞는 게 모르겠는데 60이 약간 덜 됐었는데 학교 퇴직하시고 자진해서 예,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기 평화사업자로 가신다고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그 연세 많은 나이에 혈혈다신 가족 탁 버리고 그저 인류의 평화를 희생하고자 사실 별 할 일 없어 갔지요. 아니 근데 인류 평화의 정진에 공헌하고자 거기 가면서 그분이 이러니 제발 젊은 사람들 직장 구하지 말고 제발 근데 외국에나 평화봉사는 가거라 병역도 혜택도 되고 코니까 co.kr 들어가면 거기 모집 형사 안 있으니까 국제협력당에 가면 월 40만원 주는데 그까지 충분히 돈이니까 살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쪽 사회에 가면 거기서 제가 기억했어요. 거기에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아무리 봉사 하지만 가진 자를 위한 봉사지 없는 자한테는 하나의 원수로서 아마 그렇게 대우를 받을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사는 나라에서 왔지. 그래서 이 못 사는 나라 지금 좀 도와준다고 네가 약간의 그들먹거리느냐? 돈이나 주고 뿌리고 가거라. 쓸데없이 봉사하지 말고 우리를 가르쳐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반항심이 생기는 게 말입니다. 자, 이러한 그러면 뜯어고치지 못하고 헛된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대책을 내놨는가? 그 대책이 뭐냐면 옛날 대책이 소위 경제를 이제는 토지 위주로 살리자는 쪽으로 어떤 사람은 뭐 케인이라는 사람은 있어요. 이거 중농주의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흔히 말해서 유기농법 알죠? 유기농법 아파트에 농산물을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어떤 아파트는 살 한 가마에 100 가지고 산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농약 일체 칠지 않는 살. 살약 쌀. 농약 일체 치지 않는 쌀을 어떤 사람이 진짜 양심껏 생산하니까 한 가마 45,000원 하는 살가마를 100만원 주고 사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자마자 가짜로 쌀 유기농법이라고 거짓말 해가 속여가지고 진짜 한 사람이 망해버렸어요. 가짜로. 세상에 그게 바로 구조입니다. 이 세상이 뭐 하나 된다 싶으면 확 달들어서 다 뜯어먹어보고 진짜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초코파이 잘 된다 하니까 너도 나도 진짜 초코파이 뭐 해가 감자탕 타니까 원조 감자탕 참 원조 감자탕 충무 할매찌거든 김밥 충무 김밥 참 김밥 이런 막 어느 게 알 수가 없어요. 해운대 가면 원탕인데 원탕 원천 원탕인데 전부 갚아보니까 해운대 가니까 원탕 모든 게 어때요. 이제는 원탕 안 붙인 게 진짜 같아. 복음 가니까 모든 복음을 전한 교회 내가 믿지도 않아. 지금 나 거의 거짓말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한 개인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국가 전체가 이익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익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구조라는 겁니다. 멋지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정말 한쪽이 이익 보면 반드시 한쪽이 손해배게 돼 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이익 받지만 전체 산의 공동체를 얻기 위해서 볼 때는 청산하면 제로예요. 이게 제로섬, 제로섬 1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나오면 더하기 빼기 하면 마찬가지예요. 우상상수하는 아하고 소음장수하는 아들하고 가진 부모 입장에서 엄마 요에 비와 가지고 두 사람 많이 팔았어. 엄마 왜 형제 지금 울고 있다 지금 망해가지고. 부모 입장에서는 한쪽이 잘 된다고 한쪽이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마치 그 저 물침대처럼 하나를 누르면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전체적인 이득입니까? 반드시 잘 사는 사람에서는 못 사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 못 사게 된 것이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되었다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러면 당신은 캐나다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익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무상으로, 무상에서 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호미를 만들든지 컴퓨터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 노동을, 그거는 물질을, 형체를 바꿀 뿐이지. 괜히 지가 놀다가 똑똑 해가지고 이거 샀던 건 이제 호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값으로 더 주세요. 이거는 전체적인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토지의 농사짐이요. 이것은 돈을 지불하지 않는 이득이 거기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햇빛과 공기와 그리고 적당한 담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정상적인 것은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실제시 산업화 이렇게 가서 남 노동한 거 착취해가지고 지가 배부르지 말고 그냥 다 같이 땅덩이 가지고 그냥 살다가 식구 많은 집은 조금 먹고 식구 없는 집은 좀 많이 먹다가 그냥 죽으면 자식들이 그저 리학가에다가 부모 실어가지고 고려장이든지 무슨 뭐든 모텔이든지 그런 고려장이 모텔이든지 모르겠습니다. 고려장이든 조선장이든지 모르지만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름치 약세 줘가지고 그게 묻고 심심하다 싶으면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뭐 그다음 뭐 자기 부인까지 묻어가지고 옛날처럼 그냥 대가자 고려가자 묻은처럼 묻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뭐 우리 깨끗하게 계산 끝냅시다. 부모님 그동안 키워도 수고했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문 닫고 바보도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와서 그들이 굉장히 미개적이다 야만적이게 생겼는데 가보이 그게 자연친화적이었단 말이죠. 그게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철학이라고 하죠. 환경을 살리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운명에 순응하는 운명에 가장 일치되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살리는 쪽으로 나가자. 이것이 18세기, 19세기에 보면 이미 그 프랑스에서 그런 이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주셔서 좋고 좋은데, 그건 농사가 잘 될 때 이야기고,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가뭄이 든다든지 해이 났을 때는, 1년 농사 폭삭 망해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이거는 농사 지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다음 삶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 대책이 뭐냐? 그게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이러한, 내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본의 아니게 남에게 학대를 입힐 수밖에 없는 입장에 우리가 놓여있고, 그걸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한평생 남 해꾸지 않아 살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거짓말 하죠. 당신이 대학 들어갈 때, 당신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당신 웃었지만, 떨어진 그 집에서는 울었다, 이 말이죠. 내 때문에 뭐, 나는 순수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그거 없습니다. 저는 그 여자 직업 가운데 꽃꽂이 하는 직업. 이건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순수 그 자체로 봤습니다. 얼마나 취미가 고상해요. 꽃꽃이 꽃차 꽃하고 대화하면서 꽃아 네가 아프면 난 싫어. 뭐 이거는 완전히 그 벽설공주와 따라서 꽃하고 사는 얼마나 직업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꽃가게 옆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큰 법가에 오면 그 다음에 순수가 나와요. 저어서 완전히 본 원가 밑으로 판매해버리면 이쪽 그냥 망이 되었어요. 그때는 뭐 순수함이 꽂혀가 아니라 미죽고 세살래. 이게 경쟁사회라서 그래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뭐가 되었냐면 좀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스럽지만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1년을 유호하며 장사해서 이득을 보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구조는 구조대로 인정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내 살기 위해서 어떤 구조든 말하지 않게 이 말합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호하며 장사해서 이득을 보리라. 그래서 야고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뜻이냐? 뭐가 뜻이냐 하면은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사는지 간에 나는 하나의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케 된 그러한 피조물의 불과함을 알아라.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니 이 말이거든요. 주의 뜻이면. 아 이게 제 말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1년을 어디 가서 도시에서 장사해서 이득을 봐서 내가 묶어 살겠다 라는 것이 이거 야고보서 4장 끝에 보면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실하 여기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악한 생각을 이미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나는 악한 생각밖에 하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악한 생각을 하고 나를 지금 살리시는 분은 악한 생각을 한 내 자신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그런 못된 나도 살리고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이것이 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지요. 농사짓을 사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꽃꽂이 하는 것은 고상한 직업이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악한 것인데 하지만 그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덕분이다. 그런 생각을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잊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대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바로 어쩔 수 없이 학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 때 그때 그 사람은 야고보서 5장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관심 가지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점이에요. 야고보서 5장의 초반에 나오면 소위 내만 살기 위해서 남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농사하셨는데 품삯을 했더니 안 줘가지고 저기서 울고 있다고.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 이거예요. 뺏어라, 데모해라, 기억해라, 뒤집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참아라.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심판주로 계시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저럴 수 있는데 네가 그냥 만약에 그 부자 것을 뺀다 하면 주여 저는 부자 것을 빼앗은 그 덕분으로 내가 삽니다. 또 자기 존재를 또 긍정할 게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태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나중에 그만한 자리에 있을 때는 얼마인지 우리도 내 살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남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을 수밖에 없으니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도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좋죠. 이것이 참새 신앙이에요. 주께서 키우시고 이게 덜불 신앙입니다. 주께서 기르시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덜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남들은 덜불이라고 놀리겠지만 남들은 착각이라고 비양양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 의지 이 땅에서 남한테 견주어서 비교해서 성공했네 하고 그거 과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과도한 학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살기 위해서 뭔가 점차한테 해보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일종의 수완이고 윤리 도덕을 빙자한 이기주의인 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학대하면서 내 살기 위해서 남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것을 우리가 자인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여 사랑인 것을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256장.